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공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기자들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여인이 한 사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세 사람 이상이 나오고 어떤 데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천사가 보이지도 않고 어떤 데는 천사가 두 명이고 어떤 데는 천사 한 명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마다 공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요, 예수님 빈무덤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우셨던 자리에 흥겁이 여기저리 흩어져 있고 예수님 그 자리에 흰옷을 입고 앉으시고 찔린 자국과 손 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적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집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당신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을 없애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언젠가는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한동안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는가? 언젠가는 죽겠지. 언젠가는 사람인데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로 사망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최초에 사망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언젠가는 죽을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죽도록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사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요, 철저히 완전히 온전히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리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그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래저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의 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기면서 완전한 곳에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교제가 끊어져서 영 죽을 인생이 되고 다시는 하나님 만나보지 못할, 이것이 바로 죄를 통한 사망이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 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무덤에 보여주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빈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사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죽이셔서 다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보지 않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빈무덤이 이래서 우리에게 신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뭐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어주심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사건 신비로운 사건이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하는 영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은 그 신비로운 측면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빈무덤에 들어온 여인들에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한 말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열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하라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명칭이 조금씩 변해서 발전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라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베드로야, 안드레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즈음에는요, 예수님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실 때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큰 사랑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어떤 뜻입니까? 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같이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 형제들,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런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것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형제입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옛날 거 조금 기억하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100% 완전히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전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도망간 제자, 부인한 제자, 예수님은 완전히 사랑해 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제자들의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가장 편한 곳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살고 그들이 가정이 있고 그들이 직장이 있는 가장 편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론인이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한 이유가